랄프 스미드라는 이 학자가 하박국 주석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일이 즉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박국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시간 사이에서, 즉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살고 있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만 했다. 하박국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올 것을 확신했다. 그 일은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약속과 성취의 그 시간 사이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자세를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주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지만 약속이란 말은 어떤 과정과 또한 성취의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항상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셨던 일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전 한 가지는 전 분명히 압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열매는 더 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기도 제목이 없이 허송세월한 것은, 그 열매를 보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나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품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그 인내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시지만, 인내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믿음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그 열매도 더 크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품고 있는 그 영혼들, 또 여러분 일터나 혹은 사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품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인데,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인데, 더 어려움을 어려워질 때 하나님 나를 인내하게 하셔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루어질 때에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 뒤바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안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지체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과정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는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기다릴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때에 반드시 드러내시는데 극적인 역사를 좋아하세요. 극적인 역사. 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어제까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가늠할 수 없었던 일이 불과 반나절 하루 만에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전까지 등경 아래에 있었던 불인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밑에 있던 불이 위로 나타나니 쓰임 받는 것이니까,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과 성취 사이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계획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분이 그 계획 가운데 걸어갈 나에게 힘을 주시고 순종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동행하시면서 또한 피할 길, 이겨야 될 것들, 감당할 것들을 하나님은 너로 다 피하고 이기고 감당하게 하셨다가 나중에 그 열매를 보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산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이루는 힘을 주셨고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나는 그저 앞서가신 하나님을 기다린 것뿐이며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간 것뿐인데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어디 있냐, 내일이라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뭔가 이 땅의 삶에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거나 갖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두고 갑니다. 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은혜로 입을 것, 마실 것, 누울 곳이 있으면 감사한 줄 알고 최선을 다해 가볍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 주신 물질과 시간을 나의 삶을 위해 허비되지 않도록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만약에 남겨놓은 발걸음이 있다면,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과 뜻과 계획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릴 때에 성령 하나님은 기다린 자들을 만나주시고 기다린 자들을 이끌어 가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한 길, 바른 길, 곧은 길,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는 그 은혜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기에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즉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만 주시는 그것이 내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소통,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에 따라 내가 선포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결국 우리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그런 교회 부흥이라든지 가정과 자녀들이 쓰임받는 기회라든지 일터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든지 그런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그런 것들을 붙들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항상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붙들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나에게 더 크게 꿈과 비전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모할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즉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에 나온 이 내용을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것이 그 바리새파들 즉 유대인의 그런 학자들을 통해 약 7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하박국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으로서 700여 가지가 넘는 그 자세한 기준들을 하박국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두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바울 이 신약 성경에 딱 세 번 인용이 됩니다. 그 세 번 인용되는 그 내용, 그 세 번이 인용되었을 때에 배경이 되는 내용들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배경이 되는 그 위험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하박국에서 이 말씀이 신약성이 세 번 인용된 그 세 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이 어떻게 믿음이 왜 필요하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 우리 본문 말씀 연절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첫 번째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서의 인용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복음은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음은 믿음의 역사인데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어야 될 복음의 역사는 그 인간적인 힘으로 믿을 수가 인간적인 것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에 따라 선물로 주시는 믿음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 나의 타락한 이 본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믿어진 이유가 뭐냐? 내 스스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믿음에.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사람의 그런 잘못된 믿음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그 다음 믿음의 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 사람의 잘못된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 이유 때문이에요.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를 기반으로 해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게 된 모든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죽으심 때문에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서 이 말씀 인용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하박국 이 말씀을 인용한 이 목적이 있죠. 로마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강조했는데 이 갈라디아 말씀에서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구원 이후에 그 구원 받은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장애물을 이겨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에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율법적 행위에 대한 요구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느 정도 내 할 건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건 해야 된다. 내가 헌신해야 될 건 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편을 들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는 이것만큼 큰 방해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는 그 어떤 행위나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할 때 그저 달려나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겐 진짜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저는 지금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유일한 원리인데 갈라디아 교회의 그 교인들을 미혹했던 유태인 그리스도인들, 원래 구약식 그 율법에 의해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나중에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 구약적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가능하면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 더 좋다, 더 좋다, 가능하면 지켜라. 어떤 경우는 그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정체성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미혹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행위적 노력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면서 헌신, 충성, 봉사, 수고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뭔가 헌신의 일을 발견했을 때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한 것뿐이에요. 희생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나는 그저 하고 싶어 한 것인데 주님은 그걸 심었다 하시면 열매를 맺게 하시니 더 감격 속에 더 헌신하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 신앙의 열매이자 결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거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 했는데 안 주시면 예수 거절하고 지옥 갈 겁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항상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행위적 노력으로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행위적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인지 아니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는 것인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주님 사랑함에 대해서 그 감격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직 어린 거죠. 그래서 기다려주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지만 왜 헌신합니까? 왜 수고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희생합니까? 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를 원합니까? 주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 걸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드린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그래서 충성을 했는데 충성한 자들에게 묻습니다. 아유 참 이렇게 충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충성한 자들의 일률적인 고백이 뭡니까?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하고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어떤 행위적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열매적 결과적 차원에서 드려질 수 있는 나의 그런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포함한 구약 율법에 명시된 계명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박국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에서 인용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밀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인간적 행위, 노력, 율법적인 그런 가치를 내가 먼저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되는 것은 방금까지 말했던 그 두 가지는요, 거의 이 소극적 차원 또 그 부정적 차원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자리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는 그 믿음을 얘기했다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믿음은요,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모든 내용과 방법과 목표와 목적이 달성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 얻은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꿈도 꿀 수가 없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역사에 쓰임 받지도 못하며,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가 아니면 우리는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가면 구원 이후 더욱 풍성한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그 약속하신 것을 받는 삶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인내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는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인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구원 이후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을 살았던 삶은요,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다면 내일의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만 하는 삶은 내일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단순히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에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인간적 행위와 노력 안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뭔가 먼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율법적 그 요구에서 건짐을 받는 것에, 그것에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역사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에게 나아간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내일의 삶은요 믿음의 세계에 속하잖아요. 내일이 오늘일까요? 어제일까요? 내일은 내일인데 내일은 믿음의 영역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남겨주셔서 살아가야 한다면 내일은 또 내일 주셔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사모하며 기도로 그 내일이란 믿음의 세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삶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시간 하루 기도, 그 시간이 이르면 이른 시간이면 더 좋죠. 왜요? 하루를 살기 전에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오늘 남은 시간에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날에 하신다,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정말 하나님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겠다는 그 고백으로서의 그런 기도, 예배,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꿈을 꾸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선물을 주신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기에 충분하지 내일용은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믿음은 어떤 한날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전체 삶을 통해 지속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행위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뿐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는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지 않는다. 은혜로 길을 떠나 율법의 행위로 나머지 길을 걷지 않는다. 믿음은 항상 필수적인 것이다. 매일 하루 종일 모든 일에서 말이다. 호흡함으로써 시작된 우리의 자연 생명은 계속 호흡해야만 한다. 호흡과 몸의 관계는 믿음과 영혼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제가 감동에 따라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눴지만 오늘 밤에도 기도한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 타락함은요 그 기도에 기대감조차 없이 기도하고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예배하러 온다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배가 그냥 안 가면 안 되는 의식 수준 그냥 가야지 또 목사가 나를 또 찾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쭉 보면요 찾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늘 여러분은 앉는 그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에요. 지구별로 자리가 바뀌어도 그 위치 동선은 거의 어제 한두 개 차이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찾습니다. 물론 찾아서 가끔 안 보일 때는 문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 신방이 왔다, 문자가 왔다, 전화가 왔다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궁금해서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물론 이거는 이제 웃자고 한 일은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시는 것은 이 뭔가 우리 개그 코드가 점점 안 맞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나의 삶을 항상 하나님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대한 기대치가 없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연약함, 기도하자 하는데 그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 알아 자리를 벌떡 일어나 집에 가고자 하는 그런 부족함, 어리석음. 하나님 예배 자리가 소홀히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만큼은 언제든 어느 때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 순간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 순간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는 건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주어져야 합니다. 계속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들음에서.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에 새기고 강론하고 기호로 삼고 표로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이 문설주에 기록되게 해라. 왜요? 들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 들은 것을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한 응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또 듣게 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이미 들려진 것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마음의 손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 엘리 선지자에게 사무엘이 다가가잖아요. 깨우셨습니까?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갔더니 아니죠. 세 번을 반복하자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엘리 사사가 사무엘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그 들었던 그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은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해 보면 1절 2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계시 이상 환상 그 묵시가 흔하지 않더라.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 인도하심, 계시, 꿈, 이상, 환상을 보지 못할 때에 그 이상과 환상과 계시와 꿈을 듣고 알았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사사로 세움을 받았죠. 참 재미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뭡니까? 그 이상과 환상을 깨달아 알더라.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이 세상 역사가 어떠하든 그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바로가 꿈을 꾸고 못 해석할 때에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보라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해석이 있음을 알고 듣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 때가 되면 다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상 어려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돌파구를 내가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다 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사역의 기회와 인도하심의 기회를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그것을 듣고자 하는가 듣고자 하는가 얼마나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옆에 있는 그 여성분이셨는데 제 느낌에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한 문제씩 풀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답이 무엇입니까? 아, 제가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저도 떨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요. 아우 저렇게 기도하면서 시험 칠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그럼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답이 뭡니까? 근데 속으로 공부를 지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아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시험을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미리 공부해야 될 게 뭔지 하나님 나에게 암기력을 주시고 응용력을 주시고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공부 실컷 안 하고 시험자리에 가서 시험을 마치게 해달라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여기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그분 권사님을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대단한 믿음 같지만 그 정도로까지 기도를 해야 될 정도로 믿음이 없는 건 조금 하나님 날 믿고 담대하게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을 칠 때마다 아는 건 할렐루야 모르는 건 다음에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저는 진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자신감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알면 할렐루야. 공부한 거 나왔으면 할렐루야. 모르는 게 나왔다. 알아갈 기회. 잠시 잠깐 틀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틀렸다고 영원히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씨가 뿌려질 때 그 땅은요 길가라도 돌밭이라도 가시떨기밭이라도 주인이 씨를 뿌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씨를 뿌릴 새 능동적입니다. 농부 대신 그 하나님이 자기 땅인데 그 자기 땅이 길가처럼 돼 있고 돌밭처럼 돼 있고 가시떨기밭처럼 돼 있는 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땅이든지 간에 땅이 씨를 대하는 자세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 비유의 끝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18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구약의 많은 그런 백성들이 듣고자 했지만 듣지를 못하고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건 인내하게 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깨달을 것은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것은 순종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따를 것은 따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면 오늘 우리 삶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보호될 뿐만 아니라 마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십시오. 이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듣는 마음을 예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지혜라고 번역했어요. 지혜. 지혜가 다름 아닌 내가 뭔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지혜로 나타납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믿음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내 인생이 풀어져야 될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며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듣고 그 믿음이 더해지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